자유에 대한 갈망을 잘 그려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는데 자칫하면 평생 감옥에 갇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 팀 로빈스는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탈출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누명은 벗어나야 하고 억압은 없어져야 하고 또 자유는 보호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그려주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자유 속에 피어나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먼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를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가운데 누명을 쓰고 혹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그것은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이죠. 동의하십니까? 모든 얽어매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뭐냐면 이런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그 상태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지요. 첫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주 멍에를 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죽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멍에에 매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묶인 삶을 살아가죠.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워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용의 세력 가운데 전혀 저항치 못한 채 그저 조종만 당하고 있는 내 상태를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악한 유혹의 영향력 아래서 그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조종만 당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들. 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이해가 육신이 약하여서 욕정을 가진 육체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린 육신이 약해서 이 마음에 불쑥불쑥 나오는 그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는 물질에 매이고 관습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미신에 매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단 말이죠. 과거가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고 미신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뿐만입니까? 일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사람들에 매여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는 무엇이냐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사회적 압력과 또 문화적 충격과 또 종교적 차별로부터의 자유죠. 자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말이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래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달구지나 또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이 말의 목에 이렇게 걸쳐내는 그런 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소나 말을 구속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그런 것입니다. 멍에는 무거운 것입니다. 멍에는 짊어지기가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무지 이런 멍에로 인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끝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하지 못한 것이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아예 그것을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운명이거니 팔자이거니 내 삶이 원래 그렇지, 내 삶이 이렇게 멍에가 가득한 삶이었지, 그냥 팔자이거니 운명이거니 아예 체념하고 그냥 그것을 순응하며 길들여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도 코끼리를 조련하는 그 방법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코끼리가 어릴 적에 아주 굵은 밧줄로 다리를 묶어서 아주 다니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몇 번의 시도를 하는 거죠. 달아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여지없이 밧줄로 인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체념하고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 성장해서도 아주 힘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얇은 밧줄로 묶어놔도 그 코끼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밧줄만 보면 두려운 거죠. 이 끈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인습된 거죠. 어릴 적부터 인습된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멍에들이 존재합니다. 이 멍에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운명이거니 때로는 팔자이거니 우리는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멍에를 벗기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죄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멍에를 메었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엄청난 소중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소중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얽매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대가로 얻은 자유라면 그 소중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혹 그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자유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경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혹 억압 가운데 혹 눌림 가운데 혹 매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풀어 헤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성령의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자유는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해방,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조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따를 때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을 따를 때 5절 중간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믿을 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황 안에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불신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됩니다. 묶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노력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거다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혹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믿음이 생겨요.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이겨나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매인바되고 갇힌 상태가 되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알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찮은 믿음이라도 그 하찮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넘치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찮은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하찮다고 표현했냐면 그 믿음이 아무리 굳세도 아무리 견고해도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거든요. 날마다 저분은 정말 믿음 하나는 확실한 분이야 라고 해도 그분의 삶이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하찮은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찮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 이상의 믿음이나 우리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교회의 부패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죠. 너무 부패한 거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가 이제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성당을 찾아가서 그가 생각의 깊은 생각 속에 있다가 이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신성한 계단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신성한 그 계단에 오르면서 갑자기 문득 한 구절의 성경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는 이 가톨릭과 절연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칭의의 교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고의 성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면 결국 믿음으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말로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의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오늘 성경의 5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되어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내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길거리에 우연찮게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꼴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리를 한짝을 절고 있는 거예요. 한짝을 절면서도 그 모습은 얼굴의 표정은 아주 마냥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등 동물로 지으시지 않고 사람으로 지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다행히 한쪽 다리만 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진 않지만 나는 언젠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의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소망은 기다림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 분. 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는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실패,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인간의 그 성급함이 결국 죄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조급함이 결국은 죄의 근원이 되고 인간의 그 성급함이 결국 죄의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더 천천히 생각하며 조금은 더 넉넉하게 말함으로써 조금은 더 여유롭게 행동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로 가득합니까? 너무 성급하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 조급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멍에를 만들어갑니다. 더 많은 멍에들을, 더 무거운 멍에들을 만들어갑니다. 의의 소망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인데 우린 너무도 조급하고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이 멍에에 매이는 것은 의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라 하시면서 기다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다림의 길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조급한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성급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내,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 의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남보다 좀 못 가졌어도 남보다 좀 못났어도 남보다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품은 자가 되잖아요. 하늘을 소망하는 자, 내가 하늘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혹 소유하지 못했어도 두렵지 않은 거지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의의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언제나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잡음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잡음이 많아져요. 비판이 많아지고 까다로운 것도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잡음이 많아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보세요. 우리가 받으면 노예가 되고 주면 자유함이 됩니다. 내가 붙들면 노예가 되고 내가 놓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기만 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잡으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잠시만 주면 나누면 행복한데 내가 잡지 않고 주면 행복한데 너무 잡으려고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없는 집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은 뭔가 특별한 반찬을 하거나 좀 뭔가 맛있는 것들을 하면 좀 넉넉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옆집에 이 음식을 담아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왜?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항상 나누었습니다. 이 집도 갖다 주고 저 집도 갖다 주고 항상. 그런데 돌아올 때 보면 어머니는 빈 것으로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또 가득 채워갖고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남은 음식들을 저장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가 생긴 이후에 아쉽게도 어머니의 반찬 그릇은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해 주셨고 하나는 주기 위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죠.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다 드러냅니다. 리차드 칼슨의 책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만 걸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당신은 보다 관대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감정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할례와 무할례의 진부한 논쟁에 빠져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할래냐 무할래냐라고 하는 이 진부한 논쟁에 빠져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자유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공포, 두려움, 염려, 상처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자유케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멘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다. 우리는 받기만 하지 반납할 생각은 안 해요. 받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받기만 더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반납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누군가의 압력도 사람들 앞에서의 칭찬도 아닌 사랑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결국 기억되는 것은 남는 것은 단 두 가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할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랑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그 사랑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얼마나 아침부터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아침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어떤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하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완전히 쓰레기밖에 없는 완전히 낡고 허름한 건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명감 하나 때문에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정리를 하고 닦고 그 정리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서 한 7년의 세월이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번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들 셋이 있었는데 세 자녀들을 학원 한번 못 보내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보상받을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 마음을 이해를 시킬 거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막 우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개척교회 하면서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7년을 버텨온 거죠. 그리고 세 자녀들에게 정말 교육 한번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정말 큰맘 먹고 이 세 자녀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야 우리 한번 외식 한번 하자. 남들 다 잘한다는 그 외식 한번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세 자녀 다 데리고 사모님하고 밖에 나갔는데 그래서 칼국수집 앞에 섰대요. 4,500원짜리 되는 칼국수집 앞에 섰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저 돈이면 당장에 밀린 전기세, 교회 밀린 전기세 내야 되고 밀린 수도세도 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사줄게. 그리고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종의 멍에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를 때, 의의 소망을 기다릴 때, 사랑으로 역사할 때, 우리 바로 그때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유 속에 피어나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무거운 멍에를 메워야 했고, 그 죄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메워야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유 속에 피어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